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두 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예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적은 짧은 말씀을 읽었어요. 나이 짧은 속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있게 된 배경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갈이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어찌 보면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어디에서 피해가고 고달픈 직장에서 피하려고 하고 또 별로 마음이 편치 않은 가정에서 피하려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도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상황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종으로 주어진 종의 운명으로 가나안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주인의 부탁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자식을 잉태하게 돼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안주인을 무시하다가 사막으로 쫓겨난 운명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묻는 질문은 오늘 비슷한 입장의 인생들에게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낸 시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집에서 나올 때, 사례에게서 도망 나올 때도 아니고, 또 어쩌면 하갈은 애굽이 자기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갈 것인데, 애굽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막길을 헤매다가 샘 물곁에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때가 참에 적시적소에 어떤 것들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한 고비를 넘기려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상시에 잘갈 때는 하나님께서 고요하시고 잠잠하신 것 같은데, 어렵고 힘겨울 때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물으시는 그런 것들을 각자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 견딜만 하냐? 너의 사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생각하곤 합니다. 힘겨운 인생의 고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겨우 죽음을 넘길 만한 고비이든 사막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막 넘기고 숨을 고를 때도 주님은 영락없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시기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있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시기임을 기억하자는 거지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하갈과 같은 음성을 듣고 다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본자리, 신앙의 자리, 주님의 자녀된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너가 어디서 왔느냐, 즉 인생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처는 각 사람의 현재에 그 사람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출처를 묻는 겁니다. 세상의 표현으로 근본은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본이 어디냐 묻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의 출처를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는 우리의 출처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남도 우리의 또 다른 출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런 것이죠. 하갈의 출처는 애굽이었고 거기서도 종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의 종이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의 출발점은 오늘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긋지긋하게 안주인 밑에서 살다가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냥 하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례 여종 하가라 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하갈이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는 원인이 비록 사례 학대를 피해 도망할지라도 여전히 그녀는 사례의 여종임을 기억시켜 주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도망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도 그 사람은 역시 종의 신분인 거지요.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종의 자리에서 종의 값을 주고 사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종은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쳐도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사실 엄청난 복음이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그 죄는 종된 우리를 결코 놔주질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통해서 때에 우리가 죄에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십자가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의 사랑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에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 그리고 오늘 나를 나대게 하시는 십자가,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한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과 함께 일하며 고난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과거에 다메섹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에 과거의 자기의 출처와 지금의 상태를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내가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고백을 이렇게 변경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싸다. 내가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하면 넘치고도 넘치니 할 말이 없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늘 이런 신앙적 자세를 회복해야 겸손하고 은혜 넘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과거나 부끄러운 과거는 우리 각자를 겸손으로 주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잘난 사람 아니라면 내 초라한 과거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를 가지고 아마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주님은 과거 우리의 출처를 묻고 계십니다. 왜 묻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죠. 때문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겸손히 오늘 사실됨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각자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물었다고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인 거지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연연하는 내가 이래 봬도 말이야 그렇게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보다 나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왜 지금 도망치는 자리에 있니? 이것은 과거의 삶이 어떤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어도 지금 너가 도망치듯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영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세상은 이 하갈과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애굽이거든요. 아무리 애굽의 영화 속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영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절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천사의 질문은 지금 본연의 자리를 떠나와 있는 상태에서 묻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뒤에 가서 9절에 보면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갈과 꼭 같은 입장이 아니고 꼭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갈의 움직임의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각자의 됨됨에 대한 비교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현재 자리가 시편 1편의 내용처럼 내가 함께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 망할 악의 자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이게 뭐라고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요즘 어찌 보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냥 먼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외우면서 또 걸으면서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 말씀이 구체적으로 되는 자,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복된 삶이다. 그런 것이죠. 과거의 섬김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섬김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시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귀한 거죠. 어제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문둥이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받은 사람 중에 와서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이 너 한 사람밖에 없더냐? 그래서 아홉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찌 보면 이렇게 묻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아홉은 지금 왜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 돌아와서 찬양하는 한 사람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간음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죽기로 끌려왔던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 과거의 죄가 지금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빚을 갚았으면 더 이상 체질로부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지금도 나에게 삶을 망치고 어려움을 준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고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벨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의 상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갈에게처럼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고 있는 방향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묻고 계시는 거지요. 왜? 뒷부분에 어디로 가느냐 그랬거든요. 인생의 목표를 묻는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하갈을 불러세워서 어디로 가느냐 묻고 계시는 것으로 출처와 현재가 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것은 어디로 가느냐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위해 왜 살고 있느냐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세 가지 정도의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갈은 주인인 사례의 핍박을 피해서 나오긴 하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주님의 사자가 묻고 있거든요. 그녀의 답변은 뭡니까? 다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옛날에 뭐 TV 드라마가 있어요.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벌써 한 20, 30년 된 영화입니다. 그 드라마의 테마는 뭐냐 하니까 계속 도망하면서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데 벗을만 하면 또 어때요? 일이 터져가지고 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평생을 도망자라면 사는 거예요. 더 퓨지티브인가 뭐 그런 거였어요. 도망자예요. 미국의 그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 더빙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아마 한 주에 한 번씩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인생이라면 그 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하갈은 사례의 밑에 있을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치 못한 사람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지만 무엇을 위한 자유를 바로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하갈과 같은 막연한 자유를 시도해 보지만 오히려 더 혼란할 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인생, 목표 없는 자유는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하는 그런 복음성을 부르죠.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건 뭡니까? 목표가 뭐냐 이거죠.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이 찬송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있느냐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은 운명, 그것은 참으로 현실의 자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련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암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은 목표가 흑암으로 어둠으로 정해져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지요. 만인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독립선언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살아도 영혼 속에 버려질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서 1장 13절에서 이런 인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요한사도는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힘겹고 어려운데 흑암으로 돌아간다면 절망과 죽음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들입니까? 세 번째로는 바로 영생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비록 하갈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지라도 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과거의 수치를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오늘의 삶을 구속받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자들로 미래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비록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에 16절인데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는 곳에 와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영원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에 충만한 처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표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한사도는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왜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은 영광의 아버지 나라 영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울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지금을 은혜에 살면서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의 불편과 어려움을 영혼을 위하여 기쁘게 감당하는 그야말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생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도망쳐서 도망하는 계속 도망하는 목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부활하셨었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마지막 날에 바로 이 목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되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되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인생을 그것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